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겠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죽음을 얼마 이렇게 안 남겨둔 사도, 노사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잘 만났고 주님과의 삶도 3년 동안 보냈고,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의 어떻게 보면 증인 같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정말 잘 이끌었던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또 초대교회를 정말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만 해도 교회들이 여러 가지가 어려웠어요. 첫 번째는 박해라는, 핍박이라는 상황이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냐면, 교회가 외적으로도 핍박을 받는데 내부적으로도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참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 몇 명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대와 그 소아시아 교회, 바울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지켜낸다라는 일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어서 뭐 몇 년 과정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AD 주님 그 30년 이후, 그부터 한 60년, 70년, 이때까지는 참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3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정말 기록하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은 이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의 멋있는 내용이지, 그다음부터 나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단들이 난무했고요. 교회 안에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해도.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칭찬받았던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잘 지켜냈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이렇게 조금씩밖에, 부분적으로밖에 없었던 때가 냉정하게 그 시절이에요. 그 이후에 정말로 박해가 한 300년 지나고 교회들이 이제 핍박에서 좀 벗어나게 됐을 때, 한 300년에서 한 500년까지 정도는 이렇게 정말로 교회가 좀 부흥하고 흥황하고, 근데 그 이후로는 또 좀 타락을 하게 돼서 참 어려움을 겪지만, 이 초대교회 한 정말 30년 이후로부터 한 300년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랬던 성도들에게 이 바울 서신, 또 우리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서신서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고 교회 진리를 지켜내게 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참 성경은 아주 좀 이후에 정경화되긴 하지만 그런 지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고 말씀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영적 권위와 또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연세가 많이 드신 거예요. 아, 내가 참 주님 앞에 부를 날이 가까워 왔는데 이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염려가 되고, 또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약하고, 또 잘못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참 활개를 치고, 그리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로마의 박해는 끊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 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이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갖고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제 감동이 다른 거죠. 아, 그런 장면을 한번 이렇게 영화처럼 그려보면서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 교회에 남겼을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참 기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1장 1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번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래요. 제가 지금 베드로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어마어마했던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고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 지도자였던 분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신실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사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같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 지금 연약하고 핍박 가운데 있고 이단들 때문에 참 혼란스러워했던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가 믿는 예수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그 예수를 베드로 사도가 받았던 그 예수, 베드로 사도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동일하게 알고 믿고 만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모든 정확에 우리로 하여금 평강하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바로 내적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이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면 그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 것과 평강이 있는 것과 편안한 것과를 혼돈하면 안 돼요. 편리한 것과 평강이 넘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편리하고 조금 유익하고 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있고 없고 하는 거거든요. 평강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불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불변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만 평안합니다. 주님을 알 때만 평안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 평안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안함이 뭐로 나타나냐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닮은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평강을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태도들, 언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글을 쓴다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사람들을 보면 늘 그 태도들도 평강이 넘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급해한다든지 말을 이렇게 가벼이 한다든지 이렇게 쉽게 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생각조차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늘 이렇게 자기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 것 같으세요? 아침엔 화냈다, 저녁에는 또 막 웃었다가, 뭐 또 넉넉하셨다가, 어떨 때는 또 막 삐지셨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삐지고 속상하고 막 그랬다가 또 좀 누가 또 잘해주면 그냥 금방 헤헤거렸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가, 막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실망하시고, 하나님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실 것 같죠? 그러면 누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조속변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사람의 어떤 말에 왔다 갔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왔다 갔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 평강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8절에 보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즉 하나님을 알면 평강의 삶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평강의 삶이 성품을 만들어내고, 그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나타내는데, 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뿌리를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뿌리를 둬야 돼요. 거기에 뿌리를 두면 그 뿌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양분처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그리고 나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냉정하게 바라볼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그런 모습들, 변화되고 좀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들이 나에게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뿌리를 그리스도께 깊이 두질 않은 거예요. 깊이 두지 않아서 그게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적당해야 돼요. 또 너무 과도하게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과도하게 한쪽으로 또 치우치다 보면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어때요? 또 뿌리가 썩어가지고 잎이 누렇게 되잖아요. 지나쳐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은혜와 그 기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이게 파이프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늘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뒀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맺어야 되는 열매들을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적절한 때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삶, 열매 맺는 삶,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정말로 우리 뿌리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이라도요,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모든 사고의 뿌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를 대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인간적인 생각합니다.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오해도 하고, 혼자 이렇게 상상의 날에도 피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엎치락 뒤치락거려요. 그럴 때 빨리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 뿌리를 대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그런 주님을 향해서 자꾸 물음을 되뇌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주님은 반응하셨을까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뿌리를 자꾸 대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림을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생각나기를 원한다. 베드로 사도는 떠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글로 남기는 거예요. 글을 남겨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목적은 이 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자꾸 생각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평강을 누리길 소망하고, 잘못된 세상 속에서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잘못된 사조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편지를 기록하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은 나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2장 8절, 그 보면 이 불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2장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탐욕이란 단어를 쓰고, 쾌락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결국은 짐승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짐승 같다. 종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짐승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받을 것이다. 즉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이 생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 시대에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그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이 더딘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3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심판이 더딘가?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사명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시간이 이제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로 예루살렘 주변과 소아시아 정도, 그 유럽 지역에만 복음이 전파됐어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이 사실은 편만합니다.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워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와 유럽에만 있었던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에 그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대, 다음 세대, 머지않은 시대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 왔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와 지금과를 비교한다면 정말로 너무너무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3장 읽은 본문에도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구별됐다라는 단어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저는 인내하면서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별된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12절에서 3장 12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는 사는 삶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린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게 있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삶의 정황이 힘들어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평강 가운데 있으십시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고요. 이 유언은 우리 시대에 훨씬 더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잘 섬기는 신실한 모습으로 정말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